사도행전 28번 메시지 베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 20번째 이 메시지에서는 9장 31절부터 43절을 다루기로 합니다. 교회의 건축됨과 증가 새 지역 안에서 9장 31절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건축되어 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를 받아 수가 더 많아지더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언급하고 있는데 셋 모두 로마 제국 내의 도들이었습니다. 유대는 유대 나라의 남쪽에 갈릴리는 북쪽에, 사마리아는 남과 북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세 도들에는 모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오직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도들에만 퍼졌고, 온이란 단어는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지역을 망라하기 때문에 단수인 교회가 보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세 도들 내에 있는 여러 도시들 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교회란 말이 보편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그것은 지방적인 의미로는 교회들이라고 불리울 수 있습니다. 평안을 가짐 31절에 따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있는 교회가 평안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비록 밖에는 핍박이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평안을 가졌습니다. 건축되어 감 핍박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서 교회는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설립 이후에 건축됨이 계속되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나아감 또한 우리는 이 도들 내에 있는 교회가 주를 두려워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비록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 억눌려지거나 굴복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또는 다른 일들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계속 전진했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음 31절에 따르면 또 교회는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계속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었음을 가리키는데 교회는 핍박들 가운데서 주를 두려워했고 성령의 위로를 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를 최고의 도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갈릴리를 멸시받는 지역으로, 사마리아를 혼합이 가득한 지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멸시했고 사마리아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31절에서 우리는 이 세 도들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로 여겨졌음을 봅니다. 이 구절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도처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갈릴리가 아무리 멸시당하고 사마리아가 배척당한다 해도 이 지역들에 일으켜진 교회들은 모두 하나의 교회로 여겨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그 영께서 누가를 감동시킴으로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글을 쓰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지방적인 의미에서 여러 교회들이 있었으나 보편적인 의미에서 이 모든 교회들은 그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주적으로 교회가 하나인 것에 관한 기본 계시를 얻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퍼짐 로다에서 애니아를 치료함 사도행전을 읽는 어떤 이들은 다소의 사울이 주님의 시험 안으로 들어왔을 때인 9장에 대해 베드로가 이미 무대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32절부터 43절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여전히 무대 안에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구절들은 베드로의 사역의 확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룻다로 확장되었습니다. 32절은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룻다는 요파에서 남동쪽으로 11마일 가량 되는 마을인데 구약에서는 롯이라 불리웠습니다. 룻다에 있을 때 베드로는 중풍병으로 침대에 누운 지 8년 되는 애니아라고 불리우는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일어나 내 침대를 정돈하라. 그 즉시 애니아는 일어났으며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요파에서 도르가를 치료함. 9장 36절부터 43절에는 요파에서 도르가를 치료함 혹은 소생시킴이 나옵니다. 36절은 요파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말합니다. 도르가는 아람어 다비다에 해당되는 헬라어로서 그 의미는 순하고 자그마한 몸집의 영양이란 뜻입니다. 제자들은 베드로가 요파에서 가까운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우리에게 오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베드로는 요파에 내려와서 도르가를 치유했습니다. 도르가가 소생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혹자는 도르가의 소생함이 부활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도르가는 베드로가 요파에 오기 전에 하루 온종일 죽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말하니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예라고 생각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강한 표현인 부활이란 용어가 여기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도르가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나는 베드로를 통해 그녀가 치료되었다거나 소생케 되었다고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왕국의 문을 열기 위한 준비. 9장 32절부터 43절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밖에서, 심지어는 유대 밖에서, 즉 이방인들과 다소 관련이 있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음을 봅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있었을 때 그는 로마 정부의 중심지였던 가이사랴에서 그리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유대의 중심부인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 총독 중 한 명이 거주하는 곳인 가이사랴 성을 향하여 이동했음을 뜻합니다. 요파는 가이사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곳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왕국의 문을 열기 위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요파에 머무른 것은 이방인들도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고넬료의 집에 가서 문을 열라고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열쇠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제 곧 보겠지만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는 전형적인 로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이상과 기적들. 사울과 고넬료의 두 경우에서 주님은 이상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이상 가운데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이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일을 전에 다소의 사울은 주님 자신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사울은 아나니아가 자기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또 다른 이상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이상 중에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이에 관해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아나니아 양자에게 이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과 관계된 이상의 문제들을 갖습니다. 고넬료의 경우에서도 주님은 이상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먼저 고넬료는 하루에 제9시쯤에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는 것을 이상 중에 밝히 보았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의 경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이상, 고넬료가 본 이상과 베드로가 본 이상을 갖습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사울과 고넬료 두 경우는 이상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이상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는 아나니아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넬료에게 이상이 주어졌고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상이 주어졌습니다. 이상들과 관련이 있는 이 두 경우 사이에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두 번의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애니아의 병 고침이고 두 번째는 도르가의 소생암입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할 때는 이 같은 서로 다른 경우들을 한데 모은 뒤에 무엇이 묘사되었는지를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장을 따로 놓고서 고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장을 그 장에 선행되는 것과 뒤이어 나오는 것에 관련시켜서 연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의 초기 단계. 사도행전 1장은 준비에 관한 장으로서 단독으로 서 있습니다. 다음 그런 2장에는 번식의 시작이 나옵니다. 2장부터 5장은 한 부분입니다. 2장에는 오순절에 전한 베드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오고 3장에서는 날적부터 앉은뱅이인 사람에게 행해진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근거로 베드로는 3장과 4장에 기록된 또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5장에서 발생한 일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4장은 베드로의 번식시키는 사역에 관한 한 부분을 구성합니다. 6장은 일곱 봉사자의 임명으로 시작됩니다. 이 일곱 사람 중에는 말씀의 교사인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7장에는 스데반의 가르침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일곱 봉사자들 중 또 한 명은 전도자인 빌립이었습니다. 8장은 이 전도자의 말씀 전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사울이라 부르는 청년이 이 핍박에 가담했었습니다. 스데반의 경우는 유대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자극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8장 1절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이어서 사울이 교회를 잔해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주요 지도자들 중 하나였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추도적인 핍박자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9장 20절부터 30절의 기록이 지적하듯이 유력한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유력한 전파자가 되었다는 것이 베드로의 사역에 종결을 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전파 직후에 베드로가 다시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무대는 유대가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이곳은 베드로가 이방 세계에 들어가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독자들은 본서를 몇 개의 문단으로 나누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할 때 우리는 6장부터 11장을 한 부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초기 단계에 있는 사울의 사역이 베드로의 사역과 섞여 있음을 봅니다. 비록 이 두 사역들이 서로 섞여 있다 해도 이들 몇 장에서는 여전히 베드로의 사역이 주된 것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사울의 사역은 점차로 들어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의 이방인들을 향하는데 디딤돌이 된 요파에 갔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될 사울이 이방인들을 향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을 얻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6장부터 11장에서 비록 베드로의 사역이 주된 것이긴 해도 베드로는 무대 밖으로 물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장에서 사울은 무대로 들어오는 중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울에 대해 듣는 것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더라 고 말하는 7장 끝에서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무대에 등장했을 때 핍박자로 등장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 다음 9장에서 이 핍박자는 회심하여 유력한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9장 끝에 가서 사울은 자신의 사역 안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방 세계를 향한 그의 사역은 13장에서 뚜렷하고도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무대 밖에 있었고 바울은 완전히 무대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번식에 있어서 그분의 주권. 이들 몇 장에서 우리는 그분께 택함받은 사람들 속으로 확장시킴으로써 그분 자신을 번식시키는 데 있어서 주님의 주권을 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준비시키기 위해 3년 반에다 추가하여 일정 기간을 더 소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사울을 준비시키기 위해 또 일정 기간을 소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는 9장 끝과 13장 시작 사이에는 하나의 공백기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공백기 동안 사울은 주님에게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만 얼마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알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공백 기간 동안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것을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13장에서 말씀을 전파하러 나왔을 때 그의 전파는 9장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포괄했던 것입니다. 9장에 있는 사울의 전파는 단순하고도 간단했습니다. 이 장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강조했습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13장부터 28장에서 그의 말씀 전파는 훨씬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노라면 주께서는 다소의 사울과 같은 그런 택한 그릇을 준비하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방법을 갖고 계심을 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주도적인 핍박자에서 믿는 이들에게 큰 축복이 된 사람으로 변케 하셨습니다.